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매이는 기도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의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디베리아 바다, 우리가 더 익숙한 말로는 갈릴리 호수에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난 광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자기의 소명을 잃고 이제 낙심하고 또 다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업으로 굉장한 명성이 있었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낙심한 마음에 더큰 상실감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또 이야기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얻게 된다. 나중에 6절에 보면 이 물고기가 아주 많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11절에 보면 큰 물고기의 숫자만 153마리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토리 이후에 이제 알게 되죠. 아,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15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와 맞닥뜨려서 이야기하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세 번 동일하게 이야기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묻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유일하게 사용하는 그런 어법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외에는 사용한 적이 없는 말씀이죠.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라는 말이요. 아멘 아멘 이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레고. 강조하면 에고라는 말은 I, 그 다음에 레고는 말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아멘 아멘 에고 레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신비를 전할 때 아주 깊은 내용을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 꼭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이 말씀이 나오면 다른 말씀 참 귀하지만 이 말씀 더 좀 집중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 이 말이 그냥 이렇게 봐서는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이 표현은 이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 사람이었다면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상징적인 말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익숙한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다닌다 하는 게 이 띠는 허리띠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다녔던 옷은 때때로 이렇게 늘어지는 옷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불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허리에다가 띠를 묶습니다. 그럼 빨리 움직이고 다닐 수 있죠. 그래서 띠띠고 다닌다는 표현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자유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늙어서는 나이가 든 이후에는 어떻게 살게 되느냐? 팔을 벌리게 된다. 우리가 두 팔을 벌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가 되죠.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헬라의 작품들을 보면 두 팔을 벌린다 할 때 죽음을 표현하는 말로 많이 썼습니다. 또한 초대의 교부들도 이 십자가 또 죽음 이런 걸 표현할 때에 두 팔을 벌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네가 두 팔을 벌리고 남이 너를 띠띠고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너의 자유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매여서 이끌려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세 번 다시 묻는 것은 과거에 대한 그러한 추억이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괴로움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 맨 마지막에 주님은 그에게 모든 양떼를 칠 것을 다시 한번 명령하시면서 그의 소명을 다시 일깨워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젊어서는 네 자유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띠띠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더 이상 너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 남이 너를 이끌어간다. 여기서 남은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의미합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매어져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 있습니다. 오늘 앞선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굉장히 연관 없는 장들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연계성은 깊이 묵상할 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요한복음 20장까지만 쓰여지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20장의 맨 마지막 증거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절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요한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기 위해서 이 책 썼다 하고 에필로그라고 얘기하죠. 맨 마지막에 정리했으면 끝나요. 근데 21장이 갖다 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21장은 부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에 대한 부록이냐? 바로 이 31절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예수님께 바라보고 이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띠띠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매어져서 그렇게 사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치 있고 후회함 없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길 그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히 예수님께 매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 매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매이는 사람 삶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어서요 먹고 마시고 쉬고 많은 게 있어도요 참 자유가 있지 않으면 사람 견딜 수가 없어요. 좋은 건 먹고 뭐하고 그래도요 자유가 억압당하면 누구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이게 되면 마치 약간 불편할 것 같은데 실상은 여기에 참 자유가 있고 우리의 삶에 이유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참된 기쁨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제자가 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르라는 말 속에 그 어원을 추적해 가면 제자가 되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나한테 매여져라 이런 뜻이 있어요.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미국 사람들이 listen to me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내 말 좀 들어봐. 그리고 나에게 정말 좀 집중해봐 이러잖아요. 주님이 마치 베드로에게 이제 네 멋대로 하지 말고 좀 나한테 매여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30년, 40년, 50년 시간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질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 얼마만큼 매여졌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주님께 많이 매여져 있는 사람은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이고 만약에 적게 매여져 있다면 다시 회복해서 이제 값진 인생으로 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기회를 또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 밤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 과거의 우리의 삶을 보지 말고 다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칼빈을 보면 참 많은 그러한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 강요가 1559년에 최종판이 만들어지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1536년도에 초판이 나옵니다. 1536년이면 칼빈이 26살, 27살 요때 쓴 거예요. 젊은 칼빈입니다. 그가 1509년생이니까 뭐 26, 27 됐겠죠. 그때 그 깊은 영성 가운데 쓴 그 초판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기도문 해설을 쭉 하면서요.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 말은 칼빈이 아니고라도 우리 다 알아요. 믿음으로 구해야 얻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참된 믿음이 뭔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설 수가 없다. 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삶,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가는 거.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꼭 필요하거든요. 진짜 있어야 돼요. 물론 이 기도도 가치 없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기도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살피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매여서 사는 게 신앙이요, 말씀에 매여서 말씀대로 간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교회 역사에 보니까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원래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66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별명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그 별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헌에 찾아보면 수만 번이라고 자기는 얘기했는데 그걸 누가 세봤는지 모르지만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다. 쉬운 게 아니에요.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는 게요.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R.A. 토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성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24년에 기도의 사람이라는 책을 써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 조지 뮬러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뮬러의 기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기도에 부담이 생길 때 그는 먼저 그것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 찾으려고 노력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며칠 동안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그런 후 약속의 말씀이 발견될 때 성경을 자신 앞에 펼쳐두고 그 약속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간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그는 항상 성경을 자신 앞에 펼쳐두고 기도했다. 그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단 한 가지였어요. 약속의 말씀을 뒤져서 정말 내가 간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속에 있는가 그 본문을 찾고 그러면서 마치 주님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여기에 이 말씀이 있으니 나는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간구에 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이분의 이 방식에 대해서 제가 쭉 찾다 보니까 웹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조지 뮬러의 기도 법칙 그렇게 하면서 한 웹사이트가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두 가지 팁을 정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펴고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짚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읽으며 간구하면 응답받습니다. 굉장히 쉽지요? 정말 쉬워요. 그 말씀 그대로를 짚어가면서 기도하는 것. 두 번째가요. 성경을 깊이 묵상한 후에 의미 있는 기도를 드릴 때 더 많은 응답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막 간직하고 그 다음에 간구에 나아갈 때에 그때에 더 큰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 저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있으면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가 벽면을 향해서 자기 죄악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내가 잘한 것 한 가지는 있잖아요. 그거를 좀 봐주세요라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거든요.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참 이렇게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죄악도 많이 저질렀지만 그 단 한 가지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간구할 때에 주님이 응답해 주셨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성경 속에 있는 기적과 이적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사모합니다. 한 점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기도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변치 않는 영원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은 더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한다면 우리의 정욕의 간구, 욕심의 간구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혹 욕심이 남아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욕심을 버리게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어찌되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밤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역사가 이 밤의 계속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